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 그 네 번째 또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올해 86이신데요. 8년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젊은 시절 때부터 아버지 주변에 늘 크리스찬 친구분들이 계셨고요. 또 평생 기독교와 성경에 대해 생각도 많으셨고 또 대화도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참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셨던 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고요. 또 청년 시절에는 성경 교리에 대해서도 논쟁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아버지께서 참 오랫동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셨던 것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나름 생각을 합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묶어서 아버지께서 어떤 비판적인 발언을 하실 때 곧잘 언급하시는 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느 영어신문에 실린 단컷의 삽화에 대해서 참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 카톨릭교회 성당의 고해실인데요. 고해실에서 고해성사를 하는 교인과 또 그것을 듣는 사제의 모습을 단컷으로 담은 그림입니다. 그 장면인데 교인은 열심히 말을 하고 있고 그를 바라보는 사제는 아마도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삽화 아래 사제의 답변,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하는 사제의 답변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Son, you're not confessing, you are bragging. 이보게, 자넨 지금 고해성사가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네 라는 내용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 삽화를 본 적이 없지만 그 단컷의 그림을 통해서 고발하려고 하는 그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자신의 행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 부끄러워해야 할 자신의 행실을 도리어 자랑처럼 여기는 모습, 나아가서는 소위 간증이라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자기 자랑이 즐비한 내용, 과거 이런 모습을 회개했다고 하면서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은근히 그런 과거를, 그러니까 회개했다는 과거를 은근히 자랑하는 모습,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지 않고 오직 용서만 강조하는 교회의 모습,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단컷의 사파가 제 아버지에게 교인과 교회의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고 제대로 비평한 그런 한 커트로 그렇게 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포함해서 4주간 빌립보서의 마지막 본문을 살펴보면서 생각한 주제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지역교회를 이룬 사람들과 이처럼 나눔을 실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안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이와 반대로 교우들과의 관계가 이래야 한다, 이렇게 가까워야 한다,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를 불편해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줄을 생각합니다. 과거 내가 보고 겪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 안팎에서 내가 보고 겪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를 괴롭게 했던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점들, 이런 것이 내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는 공동체라는 그 교회의 정의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은 잘못을,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내가 무시하고 자칫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 있고 같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 그저 뛰어드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체험들, 그것을 우리가 프로세스해가면서 소화시키고 이해해가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맹신이 아니죠.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마음에 담아 그 길을 결정하는 설득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이렇게 설득받음을 전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임이 분명합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분명히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을 만큼 서로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본문 말씀의 논리를 깊이 헤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안에서 더욱 기뻐하고 설득이 되며 그것을 목적하는 마음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바울을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특히 궁핍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바울이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힘을 주셨다고 여기서 가장 이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구절의 메시지는 절대로 I can do it, you can do it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메시지는 내가 소명의 길에 놓인 모든 상황들을 인내하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He enables me. 주님께서 이 일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손길이 주님의 눈에 어떤 손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일상생활에서 필요했던 수납과 지출, 이것에 동참했던 손길이라고 하고요. 또 복음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사도의 귀한 사명에 동참을 한 영적인 저축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이것은 예배의 연속이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감사 인사고요. 또 우리가 도움을 준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최상의 감사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적절한 도움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후로 1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데요. 19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내용으로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 필요를 채워가는 교회에 대한 그 본문의 말씀을 더없이 완전하게 매듭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지역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우리를 설득하시는 은혜가 부족함 없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은 시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19절과 20절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시다 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우리 성삼위 하나님에게 더없이 풍성함이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풍성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은 그분만을 채우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도 부족함 없이 채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는 점을 여기서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하나님이 풍성하시다라는 이 말씀에 두 가지 수식 용어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문장의 순서로 보면 영광 가운데가 먼저 나옵니다.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것을 덧붙여서 하나님은 풍성하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천국의 모습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천국의 보좌실, throne room, 보좌실을 목격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실을 봤을 때 그곳에서 끊이지 않고 들려왔던 울려 퍼지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서 부와라고 부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풍성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창조주로서 그분에게 더없이 넘치는 풍성함이 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하시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분이 풍성하시다. 거기에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영광 중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시다라는 수식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요. 우리 2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2장으로 가셔서 제가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빌립보서이죠.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을 그 행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인간으로 오신 그 모습을 보기 훨씬 전에 태초 전부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이 천국 보좌실에서 목격하고 체험했던 찬양의 대상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찬양은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고 특별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찬양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자께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영광 중에 모든 풍요로움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천국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형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엄청난 겸손을 실천하십니까? 3장으로 가셔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겸손히 천국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인생을 마치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영광의 곳, 모든 것이 풍성한 바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청사진 속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보좌 그분의 처소 그분의 천국, 영광 가운데 풍성하신 분. 그 안에는 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신 분이다 라고 더했을 때 이 청사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을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나를 속량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시고요. 내가 서야 하는 죄인의 자리, 그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서셔서 내 죄의 대가를 나 대신 그분 몸소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 천국이, 그러니까 모든 풍성함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풍성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속으로.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이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절망 속을 헤매는 우리를 소망의 바위 위에 올려놓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며 나를 그분의 영광스럽고 풍성한 그곳으로 장차 인도하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우리가 사는데 힘을 얻기 위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 바울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때로 그는 정말 상황의 모든 면이 절망적인 것뿐이고 아무런 다른 소망이 없되 오직 이 한 가지만이 소망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이 한 가지 소망이,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모든 풍요함 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한 가지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그 상황을 인내하도록 힘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여기서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움, 그 풍요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높이면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전하는 풍요가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나가는데 오늘 두 번째로 바울은 우리의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절로, 4장 19절로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쓸 것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필요 또한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need라는 단어가 굉장히 적절한 번역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부족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특히 부족하고 궁핍했던 상황에 바울이 머물렀던 이유는 주님께서 바울을 주님의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에 그 상황이 불필요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바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 피해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벗어나야 하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소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아, 이것은 내가 뚫고 가야 하는 상황이구나,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것이 아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 죽을 뻔하는 그런 고비들을 피해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공생사역 초반에 위험을 당하셨을 때 그 군중, 그 환한 군중들 사이로 유유히 걸어 빠져나가신 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 그냥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봤을 때 인간적으로 내가 피하고 싶은데 가만히 따지니까 아 이건 내가 피해갈 길이 아니구나. 이 궁핍함은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금전적으로 부족하지만 이 궁핍함은 내가 피해갈 것이 아니라 뚫고 헤쳐가야 하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명의 길에 포함되어 있고 필요한 걸음이구나. 나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바울이 여러 번 통과하면서 놀랍게도 바울의 몸과 마음과 영은 보존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가이사랴라는 그 시에서 결국은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 2년일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을 시작합니다.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주님을 전파하다가 수감당했을 때 그 2년 뒤에 이제 풀려난 바울의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몰고 갔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판적이고 또 잘못을 행한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감옥에 나를 넣었던 그런 그 사람들, 그 병사들과 이런 사람들을 막 뭐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2년 전 바울의 모습과 그 후 바울의 모습이 한결같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건 바울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의 힘이 아니에요. 복음의 힘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이 일을 감당하는데 당분간 내가 기약 없이 수감자의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상황 또한 내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소명의 길을 이루고 가신다. 바울은 믿고 2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챕터가 바뀌면서 2년이 지나가는 걸 보는데 그 2년이라는 건 바울은 하루하루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1초 1초가 더해진 그 2년의 생활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인내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복음의 능력을 바울이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상황인가? 곧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제 모든 풍요로움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지상의 생 속에서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가? 이것이 나의 소명에 포함이 된 고난인가? 그렇다라는 답이 나왔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어려움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바울의 너무도 아름다운 간증이 지난 2000년간 특히 우리 시대로 이어지는 이 현대시대에서 참 많고 심각하게 오해되고 남용되어 왔음을 이미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정적으로 그 13절이 문제였죠. 13절. 성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3절에 대한 이해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13절을 인용하는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간증한 사람을 특별하게 사용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간증한 사람이 각광을 받고 거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 왔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 왔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바르게 살펴보면서 우리 마음에서 높아지는 것은 바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면 우리는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이죠. 첫 번째는 본문의 문맥을 살피지 않고 그 한 구절을 딱 빼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 구절을 딱 떼내서 기억하는 것. 포스터에 붙이고 액자에 걸어 붙이고 하는 이것이 잘못이고요. 또한 그 번역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내게 능력을 주셨다는 식으로 번역이 됐는데 원래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렇게 그 번역이 좀 적절하지 못할 때 또 오해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참 4장 13절은 참 단골, 오해되고 남용되는 단골 구절이어왔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가면 우리 마음에서 높아지고 우리 마음에서 magnify, 커지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랍고 우리가 감동을 얻는 것은 바울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 믿음을 일으켜주신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바로 이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읽어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 나의라는 그 수식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이 바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또 바울이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호소하는 내용을 볼 때 그 내용은 절대로 협박이 아닙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비난도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서 교회 성도들을 핀잔하고 비난하고 책망했던 내용이 없었는가? 많았어요. 특히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넘칩니다. 한 장 멀지 않아서 또 책망의 언어들이 또 쏟아져 나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정리한 결정체라고 불리우는 로마서를 보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얼마나 우리 죄의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먼저 유대인이 아닌 헬라 사람들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의 타락한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잘못을 책망했던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그 로마서 초반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2장에 가시면은 죄에 대해 책망을 하고 죄에 대해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책망을 하는 가운데 로마서 2장 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책망을 하는데 그냥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하려면 성경 말씀을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려고 하고 그걸 성경 말씀을 어떤 도덕적인 잣대로 여겨가지고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걸 결정하면서 구분하면서 그걸 따르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4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분의 자비, 곧 그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도들을 책망했지만 그들에게 호소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내용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도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용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을 사용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장차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로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리고 내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나서 장차 영광에 임하는 그 중간 시기, 그러니까 나의 남은 인생, 그 속에서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풍요로움 가운데 공급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인 개신교가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그 과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의 얘기를 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절대로 저 믿음 없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서 나누는 내용이 아니니까 새겨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역 모임 때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올해 초반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40일 같은 이렇게 작정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이 청년들이 새벽 기도에 그것도 매일 참여한다라는 게 굉장히 참 놀랍고 감사해가지고 그 교회 웹사이트에 가봤는데 거기 이렇게 글을 올리는 난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한마디로 하면 나와야 은혜를 받는데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짐작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나오지는 않았나 봐요. 많이 모이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분들을 설득하고 호소를 할 때 나오면 은혜를 받는데 나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나누셨습니다. 전 그 글을 읽으면서 우선 너무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글의 그 논리를. 그리고 한때 나도 이것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은 제가 언제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아 이것이 문제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은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을 만큼 조금 더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나와야 은혜를 받는데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라는 그 문구 속에는 알게 모르게 좀 협박적인 뉘앙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명히 책망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핀잔과 책망의 뉘앙스가 분명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편의 일화 안에서 저는 우리 한인교회의 문제점, 제가 일원이 되어 있는 한인교회의 문제점을 많이 발견합니다.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지만 하지만 성도들의 성화 과정에서는 복음이 뒷전으로 가고 무엇이 강조됩니까? 신실함, 순종, 말씀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왔던 우리 한인 개신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익숙하죠. 이런 인도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따져보십시다. 제 아버지의 경우를 제가 들었죠. 우리가 교회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교회에 가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의 일원이 돼서 섬기는 것을 꺼려한다면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거부반응, 이런 인도 방식들과 이런 율법주의적인 그러니까 순종을 강조하고 복음이 뒷전으로 가버리는 이런 교회의 모습에 내가 어느 정도 거부가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내가 마음을 완전히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일화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집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거의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의 어떤 그 이벤트에 어떤 자리에 성도들이 나오지 않는 데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소식을 들었지만은 우리 최선호 권사님께서 어제 저녁에 입원을 하셨어요. 막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 측에서 이제 입원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입원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하다가 학업에 전념하다가 정말 지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유를 알고 인도를 해야 되지 그냥 두루뭉실하게 묶어가지고 다들 이래서 안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문제, 성도가 집회에 나오지 않는 다양한 이유, 진짜 문제는 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교역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정말 교회가 이건 단기적으로는 변할 수 없는데요. 장기적으로 교회가 복음 중심적인 공동체가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영광이 드높임을 받는 그런 반복 속에서, 매년마다 변하지 않는 그런 반복 속에서 성도들은 맡겨진 일들을 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언제나 부족하죠. 언제나 동기부여도 부족합니다. 인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곳에 가면 복음을 들으리라.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곳에 가면 지쳤지만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복음의 감동에 젖어갈 수 있으리라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교회의 교역자들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를 모임으로 인도하고 집회로 인도하는 동기부여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상주의적으로 들리십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저는 이것만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기간 동안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전파한 것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신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설득합니다. 그 안에서 힘이 없었던, 죄책감에 쌓였던, 지쳤던,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치임을 당해서 다시 한번 교회를 트라이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게 되고요. 순종 중에서 언제나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가 받는 설득이고요. 그 설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면서 지역교회라는 공동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린 그 일화에서 그 한 컷의 사포화에서 당신은 지금 회개를 하는 것,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할 만큼 과거의 얘기들을 하는데 은근히 거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어찌 그 사파 속에 그 한 성도 뿐이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복음이 아닌 다른 요소를, 주님을 높임이 아닌 내 자신을 높임을 강조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들이 말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떠난 경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머리삼아 이 공동체를 운영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교회 운영의 촉진제와 중심과 영광과 높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어 나가면서 이처럼 다시금 우리 버클리 은혜 장로교회가 복음을 기뻐하는 교회,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교회, 복음 중심적인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저로부터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미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은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분명히 바울의 발자취가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참 좋은 귀감이 되는 그 신앙의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모아보자면 거기서 우리의 마음에 커지고 확대되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사도의 그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돌아갑니다. 영광 가운데 언제나 부족함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장차 약속하시고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길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믿음과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복음 전파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런 귀한 전도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